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눈을 뜬 소경의 진술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2주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진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이 되어지는 것임을 확인했어요. 머릿속에 잘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성도들의 원하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신원과 연결이 되는 것이었고 그 성도들의 원하는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죄와 죄의 세력의 척 결에 대한 기도라고 했죠.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지고 선과 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도의 원한이요 신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반대되는 거니까 그런 원수, 원한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완성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낭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더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주님이 온다 그러더니 언제 오냐? 우리를 기롱하면서 그렇게 놀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더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낭망할 수도 있어요.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해내실 것임을 바라보고 그 기도의 응답이 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낭망 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너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들어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왜?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거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오매불망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낭망하지 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서 정작 지금 우리가 본 그런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다소 엉뚱한 결론을 붙여놓은 거라 그랬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비유를 하나님은 강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기도는 그 양이나 횟수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공식화해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정당성이나 유익함 등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간절하고 절박하게 땡깡을 부린다고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얼마 못 가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브루스 올마일이라는 영화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보셨어요? 짐 캐리가 하나님 대역을 하는 거죠. 며칠 동안 이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데 다 좋아요. 헌차도 막 새 차로 만들어버리고 무리를 막 걸어다니고 막 하는데 제일 귀찮은 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이만큼 올라와 있어. 또 막 처리하면 또 이만큼. 나중에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하나님의 컴퓨터에 올라온 기도를 그냥 정크메일 처리하듯이 전부 몰아서 예스라고 딱 치니까 지구가 왕창 혼란이 오는 거죠. 그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모두 다 들어진다면 올림픽 때 일본하고 한국이 경기할 때 양쪽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텐데 둘이서 열심히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떨 때는 그 미워하는 대상을 죽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아닌 것처럼 꼭 저만 나쁜 놈인데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저걸 그냥 확 죽여?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에서 저 인간이 어떻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거는 아주 백해무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걔를 확 죽여버린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청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말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땡깡을 부린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마구 흔든다고 해서 그 보좌가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가 아니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 어디를 앉아요, 앉기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를 막 기도를 흔든대. 그 보좌를, 의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정신없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강청기도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로또를 사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알지 못한 어떤 신에게 전부 기도를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만은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자마자 코기름을 막 바른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부쩍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농담입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리 목사가 드디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의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도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도인지를 확인했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에 그 좋은 것은 성령임을 확인했죠.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뭘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령을 구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로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 즉 성도 안에서 구현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적합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떤 모양의 기도도 괜찮아요. 왜?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Means of grace. 딱 두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수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아무리 구해도 여태 못 찾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하시는 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천국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걸 완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일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페르시아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공부하면서 왜 우리 안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더딘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봤어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정욕으로 많이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변화와 성숙과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전제하거나 감수하지 않고 그저 내 환경이나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좀 더 상식적이고 윤리적이며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숙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기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성숙을 위해 어떠한 섬김이나 또 손해와 상함을 감수해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않는 기도, 그런 것이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 했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런 기도는 터무니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변화와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에 정작 우리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웠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나의 변화로서 비롯되는 것인데 나의 변화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 이외에 내 환경과 조건과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쉽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 나라인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다들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것으로만,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5분 이상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내뱉어놓고 하나님 내일까지 혹은 다음 주까지 이거 잘 완성해 놓으세요. 이러고 가는 거니까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막았던 여러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예지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그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사도행전 21장 공부하면서 그거 아니구나 배웠죠. 그죠? 신비적인 거 좋아하고 환상 같은 거 잘 보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죠. 기도해놓고 어디서 기도에 응답이 올까 막 찾는 거죠. 내 와이프가 오늘 젓가락부터 들면 하나님이 예스고 숟가락부터 들면 노다 이런 거 지 맘대로 막 정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내다보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마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이 쌓인 길과 마귀의 시험으로 주어진 고통의 길을 예지의 능력을 발휘해서 선택해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힘을 추구하는 불신자들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도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놓고 너희들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내가 볼 거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가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을 망하게도 하시고 병에 걸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과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이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야, 저가 저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성숙하게 되어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평안한 세월이 지속될 때 오히려 불안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자신의 평안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편함, 이 세상의 힘, 이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무 톱에 켜서 죽고 카타콤에서 평생 햇볕을 한 번도 못 보고도 죽고 그것뿐이에요. 그냥 그 카타콤에서 대부분 문둥병이 걸려서 벅벅 긁다가 죽고 자기 코가 언제 떨어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갔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하늘을 못 보게 해서 목 뒤에 혹이 이만한 게 하나씩 생긴 그런 분들, 그 고생하는 분들은 뭔가 죄를 많이 져갖고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중국에 가면 지금도 말이죠, 공안들이 예수 믿다가 걸리면 복숭아뼈를 부순대요. 제가 지난번 남미 코스타 가서 그 사진을 보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앉혀놓고 공안 하나가 뒤에서 사람을 꽉 끌어안고요, 한 사람이 앞에서 양쪽 발을 딱 밖으로 펴서 붙들고 부둣발로 복숭아뼈를 밟아서 부셔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렇게 외쳤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만약에 미국에서 기독교를 갑자기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니네 예수 믿으면 죽여, 복숭아뼈 그냥 밟아서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진짜 몇 사람이 끌려가서 복숭아뼈가 박살이 나서 걸음을 못 걸어요. 여러분 복숭아뼈가 박살이 나면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럼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쫄뚝쫄뚝 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으시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다 그렇다고 그래야죠. 근데 그런 결심이 있는 분들이 그런 작은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팔일 없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던지신 그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풍요의 땅 미국에서 언제든지 자기의 쾌락과 취미와 물질과 바꿔먹을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도 그런 거와 바꿔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복 아니에요. 미국에 참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 같으세요? 북한에 참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 같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발휘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려고 이렇게 나와 앉아있고 그런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지금 토해내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 올바른 선택일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좋은 남자들 다 놔두고 왜 저 왼수를 택했을까? 내가 잘못 택한 걸 거야. 그럼 자기만 손해예요. 성도는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지금 거룩의 길을 가는 거라면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 온 것은 그게 어떤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 그때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냥 요걸 선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을 떨고 사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성도가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의 내용도 공부를 했어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분명 그 중언부언이라는 말, 바톨로게오는 반복의 의미를 함유한 단어이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을 토로하기 위해 반복하는 기도, 그거는 중언부언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반복으로 이렇게 반복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류의 반복.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내가 5분 전에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조금 아까 기도해놓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게 이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교인이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종교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면 그냥 다다다다다 나오는데, 그래서 중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기도가 그냥 따발총처럼 나와.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촉하옵시며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런 거, 그게 중언 부언이에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셔야 한다라는 인과율적 기도, 그런 것이 중언 부언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들의 지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고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이들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의 본문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문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자기 배만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종으로 부리는 게 죄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교회의 본문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증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형제의 사랑을 퍼부으며 기도할 때 그곳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질병이 모든 인간들에게 닥치게 되었지만 거기에 아담의 죄와 정반대의 모습인 나를 비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때 거기에 죄를 밟고 일어서는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질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지체를 위해 기도를 할 때 그곳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이 소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의 필요나 아픔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목숨 걸고 반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요 구절을 갖고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너는 내 기도 받아야지 병이 반드시 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못 곡해하는 거죠. 은사라는 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막론하고 동일해야 은사예요. 지금 신유 은사가 있다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신유 은사와 동일한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해야 돼요. 앉은뱅이 보고 일어나라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신유 은사입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 일어나라 눈을 떠라 하면 살아나야 신유 은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수십 번 기도해주고 안 되면 믿음이 없어 그러다가 때리기도 하죠. 안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 한번 나왔죠. 딸이 엄마를 두들겨 패갖고 엄마 눈이 맨날 멍이 들어있어. 귀신 쫓아낸다고 두들겨 패가지고요. 어떤 기독교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자기 엄마 병낫게 하려고 안찰한다고 눈탱이를 맨날 이렇게 시퍼렇게 만드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아들 같은 디모데의 위장병을 못 고쳤다니까요. 포도주를 좀 사용해라 디모데야. 그거 마비시키라는 거거든요. 배 아플 때 술 먹고 마비시켜서 고통이 있고 자라. 그런데 정경이 완성되어져 가고 교회가 완성되어져 감으로 해서 그러한 교회의 건설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행해야 돼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은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도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까지 소비해 가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여야 함도 배웠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라 그랬죠. 마치 놀이터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절규처럼 엄마 어디 있어? 라는 그런 부르짖음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 그게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원망과 탄식의 부르짖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는 분이시면 어떡하나, 혹시 그래서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 일의 진행의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자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거룩한 경외감, 거기에서 부르짖는 거죠. 왜? 우리 성도는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까 그때 성도는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어떡해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 설교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메일을 여러 통 받았는데 대부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어떤 분들이, 근데 목사님 장자권과 양자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저 너무 불안해요. 이런 메일을 여러 통 받았어요.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이제 극에 달할 때는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회의하지 않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는 반드시 그런 회의가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도 볼 텐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넌 아니야. 넌 가짜야.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굳건히 붙든 말씀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여 거기서 금방 회복되어 나오는 것뿐이지 그러한 의심이 안 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그러한 의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점 더 깨끗하고 순결한 나의 모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은 나는 가짜인가 봐 이리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기도를 많이 해야. 그죠? 아기의 어눌한 말과 또 중풍이나 무슨 뭐 다른 질병으로 입이 마비가 돼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배우자의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저렇게 아주 자주 대화를 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오래오래 교제하는 관계는 저렇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쉽게 알아듣는구나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오래오래 교제하고 열심히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의중을 말씀 속에서 헤아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동안 많이 오해되어져 왔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아마도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다행히 이번 주 주일 창세기 강의 본문이 이삭의 기도예요. 그 이삭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마저 다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사야서 38장 1절 보세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이제 죽었다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이제 죽었대.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짧은 히스기야 기도를 가지고 이미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여러 권의 단행본이 출간되었을 정도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인기가 있어요. 제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제로 하여 쓴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솔직히 단 한 권도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을 못 봤어요.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얼토당토한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참 좋아들 해요. 왜냐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여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열심히 기도하여 뭐 15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15개월이라도 연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난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우선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셔서 너 이제 그만 내 곁으로 와 라고 하셨을 때 때를 쓰면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 너머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인식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합당하냐고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곳에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죽음 앞에서 죽을 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며 안타까워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에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의 그런 패배주의적 발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문 보니까 최진실 씨가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이뻐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탤런트예요. 부자예요. 아들이 둘이나 있어. 뭐 최고의 인기, 많은 재산 다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내 뻥 뚫린 가슴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에휴,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가야지. 다 그런 패배주의적 발언을 해요. 아닌 것 같이 연극들에서 그렇지. 힘들거든요. 이 세상은 사는 게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라고 허락해 주신 만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성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렇지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죄와 악이라는 게 너무 나에게 태클을 많이 걸어. 그러니까 야 이런 죄와 악이 다 사라진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어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얼른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기대와 소망이지 아유 지긋지긋한 세상 그냥 빨리 불타버리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열심히는 살지만 그닥 미련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죄와 사망 아래에서 이렇게 허무에 굴복하다가 갈 거니까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커다란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우리가 뭐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너 죽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불쌍한 척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그것도 벽을 바라보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15년 더 살려줄게. 여러분이 이걸 기대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병 걸릴 때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면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막 죽을랑 말랑할 때 또 울어. 일어나서 막 벽 보고 또 앉아. 그때의 기분을 반추하면서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라. 또 살려줘. 완전히 그냥 막 벽에 못 칠하면서도 계속 살아있어. 그게 좋으세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생명마저도 연장해라.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도 너희들 건져준다.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일단 이 부분이 어느 맥락에 들어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적 차원에서의 체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약속들과 소망들이 어떻게 사실인가를 그의 백성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찾아오심에 관한 기록이 36장에서 39절까지의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에피소드들을 대할 때, 성경에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대할 때 구속사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지, 그냥 그 에피소드가 주는 문자적인 것들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자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지를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간섭하셔서 은혜로 이끄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데려다 놓고 마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존적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앗수르의 포위에 속수무척이 되어버린 남유다와 설상가상으로 그 지경에 죽을 병에 걸려버린, 포위된 상태에서 죽을 병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죽을 병까지 걸려버린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은혜의 풍성함을 동시에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교만에 빠져버리는 히스기야가 39장에서 금방 교만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 소유를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작 바벨론은 그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입어 그 힘을 의지하여 동맹을 하려고 왔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38장에서 나왔는데 39장에서 그렇게 즉시 교만에 빠지는 인간 군상들의 불가능함을 적나라하게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더라. 그게 36장에서 39장이고 그 39장 이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앗수르의 침공,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이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거였어요. 히스기야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앗수르의 침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견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들어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지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은 너희들 내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니까 내 예언 듣고 너희들 절대 실수하지 마,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고 징치하실 것인지에 관해서도 확실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게 다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세요. 시편에서 우리가 봤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됐다 그러죠. 그게 이 이야기예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당신 앞에서 범죄하고 다른 신을 쫓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시키셨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늘 흥얼흥얼 부르게 시키셨어요. 왜? 너희들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지 말고 다른 신 절대 쫓으면 안 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때 너희들을 징계할 때 내가 증거로 쓰려고 그래. 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대적을 들어 칠 거야. 아수르 바벨론 들어서 너희들 내가 칠 거야. 그때 내가 그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를 증거 삼으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운명을 돌이킬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어떤 조건에 의해 죄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인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경이 바뀌고 너희들의 배가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안 지을 줄 알아? 내가 은혜의 손길로 너희를 덮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해 반기를 드는 인간들이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반기 들 거야. 나 원망할 거고 나 이외에 다른 신 또 섬길 거야. 분명히 봐. 라고 너희들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라고. 그래서 너희를 부인하라고.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절망과 실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될 걸 믿음이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한 과정이고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은. 거기에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지끄랭이를 꼭 붙들고 이거 놓으면 나 큰일 나겠구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러니까 지켜라가 아니에요. 보세요.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거 아수르죠. 지금 남유대가 아수르에 포위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출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 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지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또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심지어 대적의 공격으로 고립이 되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의 고기를 먹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에게 옛 몸에게 옛 습관에게 지죠. 져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죠. 그 처참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낳은 자식을 삶아서 뜯어먹는 상태가 당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처절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처절한 절망. 거기에서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그 절망 속에서 부르짖음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당연히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저주가 레위기에도 등장해요. 레위기 26장 26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총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도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주상을 찍어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내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심지어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쉬어야 되니까 그게 뭐였죠?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까지 지금 레위기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6장에서. 그렇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자식을 삶아서 나눠 먹기로 한 사람이 오리발렘이니까 그 왕에게 고소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꼴이 될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읽었던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대적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때 가나안 땅은 안식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바벨론 유수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란 말입니다. 역대하 36장으로 가보세요. 21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어떠세요? 그대로 또 임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폐역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내 은혜를 붙들어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벨론 유수라는 하나님의 징벌 또한 이미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반드시 잡혀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후대인 우리 교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이 바로 이 이사야서 39장을 근거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실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실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 은혜를 저버린 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은 3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죽을병에 걸려서 그대로 죽었다면 남유대는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도 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넌 죽을 거야. 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을 하여 이사야서 39장에 너희들이 이제 죽었어. 너희들의 귀한 자녀들이 바벨론에 가서 전부 환관이 되고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들 땅은 쉬게 될 거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맥락에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이해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구속사 전체의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 결국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15년 생명 연장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사람 15년 더 살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히스기야의 기도의 책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니까요.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병 낫게 해줘서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남유대가 전부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리고 15년이 그렇게 길어요? 15년 후에 히스기야는 죽었어요. 여러분 괴테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죠. 25년 잘 살라고.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25년이 지나갔어요. 그때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세월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5년 더 살고 나라는 망하고 자기 후손들 다 망했어요.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들의 패역과 불순종과 징계의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 유수를 자초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들의 백성의 실수조차 소명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시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공부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된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으면 여전히 패역한 자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시켜주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직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과 역사 내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왜 만나를 주셨다 그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서 나는 죄를 지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배부르면 죄 안 짓나 한번 볼까? 그리고 만나를 줬더니 배 터지게 먹고 또 죄를 졌어요. 거기다가 물 주고 메추라기 줬는데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자기의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자식 잡아먹는 그 처참한 허무에 굴복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은혜를 붙들어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이고 이사야서의 주제인 거예요. 구약의 로마서, 이사야서.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델로 택해진 개인들과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결과들을 성경과 역사에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로 바짝 숨는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서 내가 마치 밖에서 보면 거룩하게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노력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절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절망이 줄어들고 내 안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그건 예수란 말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나오죠. 1절부터 그 서두가 전부 히스기야에 대한 칭찬이에요. 세상에 이런 왕이 없어. 우상 다 부셔버리고 산당 다 부셔버리고 종교 개혁하고 그리고 지도력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였고 유다는 이스라엘은 모반한 사람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야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훌륭한 히스기야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야라고 우겼던 유다가 동시에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한꺼번에 유다가 아수르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만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원군을 청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힘들을 나 대신 힘삼아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 또 한 번 밥 이렇게 엎지르면 죽어? 그런 말을 안 하죠 부모가. 또 매 맞어? 죽어가 더 현실감이 있네요. 너 또 밥 흘리면 죽어? 글쎄, 진짜로 밥 흘리면 그 부모가 죽여요? 그 애? 아니죠? 그런 거예요. 희식이야, 너 이제 죽는다? 깜짝 놀란 거죠, 희식이야가. 왜? 자기는 여태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 평가를 받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너 죽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데 그 다음에 또 범죄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들이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난 척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앗수르를 시켜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시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싼 대변 소변을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들을 낮추셨단 말입니다. 니들이 정말 잘난 인간들이냐? 한번 봐라. 니들 꼴을 봐라. 니들이 싼 똥을 니들이 집어먹고 있지 않냐? 보여준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지저분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뭐 굉장히 엄청난 거 이룩하고 많은 거 벌고 높은 데 올라간 것 같지만 그거 다 자기 똥 싸놓은 거 주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거 좋다고 열심히 드시고 계셔. 세상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붙들어. 내 은혜를 붙들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질병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시켜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시켜서 너 가서 얘기해.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렸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시키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가르치려고. 교회 가르치려고. 그 사람들은 모델이에요. 교보제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들입니까? 이렇게 다 알고 가니 거기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목사까지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걸 다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여기를 가면 안 되겠구나. 살짝 피해갈 수 있고 요걸도 아니네.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전부 그런 약도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집행이 삼아 그냥 퍽퍽 찍고 다니는 거예요. 약도로 보고 오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도 또다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일 생각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유언을 해주죠. 49장에 보면 거기에 유다에 대한 예언이 네 후손에서 홀과 실로가 온다 그러죠. 메시아가 분명히 그 유다의 후손에서 와야 돼요. 히스기야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이사야서 38장에서 죽으면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고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죽으면 아들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올 거야.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대와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죽일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삶을 어떻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너 살려줄게 그래놓고 징조를 보여주셨죠. 어떤 징조 보여주셨어요? 아하스의 일형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러죠. 아하스가 누구예요? 과학과 문명을 숭상하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진 민족들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얘들아 너희의 힘은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도 아니고 결국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에게 쫄딱 망했잖아요. 그리고 아하스의 일형표 해시계 그건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학도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본래 과학이 뭐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라 이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게 이게 가당하냐? 안 돼. 한 번도 못 봤지? 내가 하마 뒤로 확 물려버렸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뒤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힘이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저의 힘이에요.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힘삼아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을게요 라고 갔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곤방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의 겉으로 나타난 업적만 보면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있죠.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9장의 아기, 11장의 이새의 줄기, 16장의 보좌에 앉으니, 또 32장의 의롭고 아름다운 왕. 이게 다 지금 메시아를 상징하는 언어들이었는데 이게 히스기야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런 실수를 기록해 놓으신 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절대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이고 금방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40장에서부터 쭉 진짜 메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진짜 힘,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의지하여 그 은혜 뒤로 숨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이고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더 삶을 연장받았다고 해서 그거 참 부러워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연장받은 삶을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새 생명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루하루 이렇게 연장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그건 기적이라고 왜 생각 안 하세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받은 것만 왜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연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벌써 수십 년이 되네요. 히스기야보다 나아요 저는요. 근데 그 삶을 지금 히스기야처럼 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히스기야처럼 내 거 자랑하고 내 인기 위에 살고 그래서 가슴 아플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을 자세히 공부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과학, 문명, 세상의 힘 이런 거 여러분의 힘 삼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장된 삶 동안에는 바로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그 목표 지점의 완성물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단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는 응답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합력시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